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비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비전이 있는데 이 비전을 항상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우리 이제 몇 명 안 되는 우리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이루는 게 우리의 어떤 그 주관점이고 추구하는 방향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간절한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에게 그런 어떤 목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들을 제가 계속 이렇게 노상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세뇌당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참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아버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나시티를 이렇게 입고 있어요. 더워가지고 나시티를 입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저희 아버지가 누군지 잘 모르시죠?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이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냐고.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는 건 양반이 할 짓이 아니라고. 그런가? 아니 남자가 다 나시 다 입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 나시 있는 게 뭐 어때? 근데 아 이거 어깨를 드러내는 건 양반이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부터 그러면 좀 이렇게 소매 있는 걸 입어 그걸 의식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은연중에 가정에서도 우리가 아 우리는 이러는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 자식은 참 잘 키웠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 걸 듣다 보면 우리도 네 집 자식이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근데 그게 네 집 자식이에요? 하나님 집 자식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 다르구나. 하나님 자녀라 저렇게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우리가 이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저에게 오전에 말씀 들었죠. 오후에 말씀 들었죠. 지금 이제 예배 때마다 말씀을 계속 듣지요. 그러니까 은연 중에 듣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비전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게 목표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이제 성경 연구하는 거고 전도하는 거고 또 상담하는 거고 영어 공부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목적들이 있습니다. 예. 저도 최근에 영어 공부가 정말 아주 귀하게 쓰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볼 일 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제가 최근에 그걸 정말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영어 공부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의미를 갖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이 길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하게 된 이번 주 보게 되는 것은 상담 비전입니다. 상담 비전. 지난주까지 우리가 성경 비전, 성경을 읽는 해석에 관한 걸 했고 이번 주부터는 상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한다 하면 사람들이 심리 상담하고 헷갈려해요. 아, 이 교회 심리 상담하는가? 근데 우리는 심리상담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상담은 신학과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상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백성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심리학은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상. 나의 우상, 사람들의 우상, 아주 좋은 모습, 그게 이제 심리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민이나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하면서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하게 하는 게 심리학이고, 심리학의 기본이 어떻게 하면 더 소비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 원하는 걸 하게 할까, 다 그런 겁니다. 운동심리학, 산업심리학, 패션심리학, 다 사람들이 어떻게 사게 할까, 혹은 성과를 높이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연봉을 높일까, 그런 게 목표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는 게 목표. 그러니까 이거는 조화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과 심리학은 이건 이제 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담은 성경 속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상담은. 예수님도 상담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조용히 오셔서 예수님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그럼 거듭난다. 주님은 다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제가 주님 사랑에 못 미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하시던 게 이제 예수님이 다 하시던 거예요. 그러니 상담은 상담이라는 형식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나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1대1로 주어지는 상담은 항상 이 낮은 자와 높은 자가 있어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상담이거든요. 같은 수준이면 상담이 안 돼요. 이런 수준에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올려가게 되는 게 이럴 때 상담이에요. 법률 상담, 의료 상담, 뭐 군 상담, 뭐 병무 상담, 모든 상담은 다 전문가에 의해서 할 때 상담이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무슨 상담이겠어요. 근데 그런 형식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성경 속에서 찾아서 성경을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이걸 심리 상담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적 상담, 성경으로 하는 상담 중에도 이제 종류가 많은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신학교에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성경적 상담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상담하는 사람들이 나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름 연구하는 성경적 상담, 성경으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특별히 좀 학적인 웨스트민스터의 성경 상담학을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제가 조금씩 설교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려고 하는 그 상담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원리에 관한 겁니다. 원리. 이제 그 과목이 세미나 과목이 있고 상담학 강의 과목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강의 과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강의 과목에 개론이 있어요. 개론이라는 거는 이제 상담을 처음에 이제 설명하는 그런 개론이라서 우리가 좀 하기는 좀 아직은 좀 너무 수준이 낮고 왜냐면 우리가 해온 게 있으니까 뭐 말하던 게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게 그보다 조금 수준이 높은 원리, 성경 상담의 원리. 성경 상담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역동성이 있고 방법론, 역사, 고통 이제 이런 게 이제 상담을 이루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상담학 그 이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이제 원리를 이제 우리가 함께 배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성경적이에요. 참 은혜 받을 만해요. 이 원리 중에 일곱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일곱 가지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위에 좀 잘렸네요. 두 번째,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다. 또 세 번째, 상담의 주요 도구는 성경이다. 네 번째, 마음의 문제이다. 다섯 번째,
상담의 모험은
예수이시다.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진정한 변화는 성경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그냥 네? 자지러지세요. 진정하시고 자, 자, 이제 이 일곱 가지 원리가 이게 사실 뭐 상담학 강의실에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인데 강의실에서 듣는 얘기가 아니라 이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아, 이건 교회에서 하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 해야만 하는 얘기예요. 사실 교회도 이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가 얼마나 침해받는지 모릅니다. 이게 너무 성경적인 건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원리를 할 건데 이게 얼마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 지으심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게 이게 교회의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전받고 있어요. 교회에서 도전받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도전받고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한 발짝 나가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대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전체 부정을 해버려요. 다 아니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딸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하나님의 희락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래서 희락을 받고 살아야 그 희락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형상인데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재미가 있어야 돼요. 또 사람은 낙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낙이 있어야 살아요. 떡을 먹어야 살아요. 고기를 먹어야 살아요.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처음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희락을 받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근원이 돼야지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그 마라토너 이제 이렇게 펄짝펄짝 뛰는 그런 마라토너 말고 꾸준히 달리는 그런 마라토너 이렇게 봤는데 마라토너 뛰는 사람을 우리가 봤는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은 열심히 뛰었다가 쉬었다가 열심히 뛰었다가 쉬었다가 꾸준히 뛰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었다가 쉬었다 열심히 뛰었다가 쉬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나왔다가 안 했다가 마치 이 신앙생활이 뭐가 되냐면 기우제 같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기우제 뭐겠어요? 기우제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비 안 올 때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한 게 기우제잖아요. 그럼 평상시에는 기우제를 지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가 고플 때, 비가 안 올 때만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 뭐 시험 볼 때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급한 일이 닥쳤을 때만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우면 아니 뭐 편안하면 또 안 하고 꾸준히 하는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열심히 했다가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해버리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정이 뭐가 있냐면은 사람은 인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방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인간의 형상, 이거 부분 부정이죠. 지으심을 받은 건 맞는데 그러나 지으심을 받았지만 인간의 형상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그 부분 부정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온전한 고백은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대로 살아야만 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할 때 이제 형상에서 어긋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으심을 받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나갈 필요는 없어. 꼭 그래야만 할 필요는 없어. 제가 교회하면서 늘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물고기가 깨끗하면 아니 너무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모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모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히 더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히 거짓말도 좀 하고 적절히 좀 세상 것도 좀 집어넣고 적절히 더러워야 그래야 물고기들이 모이지 너무 깨끗하면 그런 물고기들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서 청정수, 일급수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거길 떠나요. 네? 예전에 그렇게 깨끗할 때 그 뛰어놀던 그 깨끗한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다 가고 더러운 물에서 사는 물고기들이 모여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얼마나 손해입니까? 네? 거기서의 자랑, 거기서의 기쁨, 네? 거기서만 볼 수 있는 그 물고기들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가속화되면 이게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병들고 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우리가 상담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한 사람의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병들어 있으면 누굴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사람 안 돼도 우리가 별 사람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귀한 일들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항상 나누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어도 돼라고 하는 천명보다 나아요. 예? 세상대로 살아도 돼라고 하는 만명보다 나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아야만 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숫자를 대보세요. 예?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사람이 뭔가 어떤 설명을 해줄 때 거기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담당자도 다 듣는 얘기니까. 아유 좀 비겁해지세요. 좀 치사해지세요. 좀 거짓말도 하세요. 좀 뭐 세상적으로 사세요. 그런 얘기는 누군 못해. 그러니 굳이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굳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본 채널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건 굳이 기독교적인 채널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삽시다라는 걸 그렇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는 또 다른 거를 하니까 그걸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독교적인 채널,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내용 속에서 그 얘기를 듣고 싶지만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안타까워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기독교 방송을 이제 평상시에 도대체 어떻게들 얘기하나 이제 보거든요.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제가 어느 방송인지 기억 안 나요. 어느 방송은 허리에 대해서 기독교 방송인데 허리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 방송에서 허리 건강에 대해서 그걸 왜 하나? 그거는 굳이 기독교 방송에서 하지 않는데 허리 수술 어떻게 하며 그리고 이제 토론하는 거예요. 허리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그걸 기독교 방송에서 그걸 왜 해? 네?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런 뭐 상품 팔고 이제 나중에 홈쇼핑도 하겠네. 기독교 방송에서 홈쇼핑. 여기에 최근 나온 침대가 있습니다. 최근 나온 가스펠 CD집이 있습니다. 그걸 팔려고 기독교적인 방송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닌데 요즘 기독교적인 방송은 그런 것들을 다 한단 말이에요. 차별성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누구냐?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한 사람.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예루살렘 성내를 다니면서 내 말을 따르며 나를 기뻐하는 한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이사야 너는 빼고. 이사야 한 사람을, 저는 안 될까요? 네, 너는 선지자니까 너는 빼고. 선지자를 제외하고 한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유다 전체, 이스라엘 전체. 그 사람이 이 전국의 전 국민인데 그들이 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보고 믿는 건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러한 것들을 다시 이해하고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뭐 우리가 뭘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저도 그걸 할 수 있는 그 우리 교인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저도 때로 내가 좀 미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정신 나간 게 아닐까?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보는 나는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 요즘 세대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아 근데 아니에요 목사님, 그게 맞아요, 그게 필요해요, 저도 그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야 아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최소한 나도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형상을 주신 근거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게 맞나요? 그렇게 한 게 맞나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창세기에 우리 읽은 부분보다는 좀 앞에 있지만 사실 이게 더 근원적인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근거는 지금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만드실 뿐만 아니라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이거에 아주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해요. 아니 이게 증거가 되는데 이 증거 말고 다른 증거를 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게 증거인데 이 증거를 말고 다른 증거를 대라면 도대체 무슨 증거를 댈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과학 교과서에 실릴 수 있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창조 빼고 그리고 나서 과학에 실릴 수 있는 그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게 유일한 통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그러면 이걸 부인해버리면 다른 데서 찾아도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으라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가 되고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은 그런 증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증거가 중요한 겁니다 하고 이걸 붙들 때 그럼 이제 이게 오히려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이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로 가면 남자와 여자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게 남자와 여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남자, 하나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걸 남자와 여자로 구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이 세상에서만 유한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생물학적으로도 남자의 어떤 그런 성장과 발전과 여자의 어떤 또 성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남자와 여자의 특수성이고 그러나 그 본래대로의 이 성품을 생각해 볼 땐 여기에 사람이 있고 사람에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따지지 않는 남자에게만 지정이가 있고 여자에게는 지정이가 없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에게도 있는 여자에게 있는 지정이 그러니까 각각의 독특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통적인 것 그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해야 할 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또 복을 주시며 어떤 분들은 꽂혀가지고 복을 주셨다. 뒤는 신경 안 써. 뒤는. 진짜 딱 한마디인데 근데 거기에 그냥 복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복에만 또 이렇게 관심이 갔는데 복은 그냥 주어주신 거고 진짜는 뒤에 있는 거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 형상으로 해야만 하는 거예요.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할 때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면 그럼 하나님은 충만하게, 정복하게, 다스리게 그렇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더 형상화됩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세 가지 창조의 명령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불러주신 게 있어요. 이걸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사명이 있어요. 사명.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창세기 우리가 방금 본 창세기 1장 27, 28은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창조의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본 2장 15, 16, 17 이 부분은 그것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자 이거 네 거다. 에덴 동산 우리에게 착 주시는데 에덴 동산을 그 사람에게 왜 줍니까? 왜 다스리게 하고 왜 지키게 해요? 왜냐하면 그는 창조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같은 게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같은 가정, 주님이 주시는 에덴 동산 같은 직장, 에덴 동산 같은 학교, 에덴 동산 같은 교회를 주시면서 그걸 다스려라. 그것을 지켜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명인 거예요. 이걸 해 나갈 때 우리들은 창조의 명령, 우리가 그때 받았던 1장 27, 28절에서 받았던 그 창조의 명령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사명 필요 없어. 사명 따윈 뭐 남에게나 줘버려. 네? 사명하고 살지 않아. 나는 행복하며 살 거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명은 어려워요. 다스리는 건 어려워요. 지키는 건 어려워요. 행복한 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건 정말 아주 기쁜 거고 그 다음에 사명은 힘든 거예요. 저번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남상용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오셔서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 새가족 하면 참 별의별 얘기를 다 듣게 되거든요. 한번 왔다가도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그래서 저도 사실은 새가족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또 때로는 그런 어려운 또 만나야 되고 또 처음 오시는 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하지만 또 얘기를 듣다 보면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새로 오면 저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이 남상용 선생님이 성도님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실미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실미도 할 때 그걸 막아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미도 뭔지 아세요? 실미도 사건이라고 저도 연도가 분명히 기억이 안 나는데 실미도에서 그 김일성 그러니까 그 무슨 사태지? 1.21 사태 김신조 씨가 내려오는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도 김일성을 치자 해가지고 특수부대를 만들었는데 그 특수부대가 실미도에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이 부대를 다 해체해버리게 되니까 이 실미도 이 부대 사람들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실미도를 뛰쳐나와서 인천에 상륙해서 인천에서 버스를 강탈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까지 밀고 들어온 사건입니다. 근데 이 남성용 이선성도님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걸 막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개미 새끼 한 마리에서 다 도망갔대요. 영등포 경찰서에 모든 경찰이 다 도망갔대요. 아무도 찾아볼 수가 없었대요. 그러나 이제 자기가 자리를 지키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이제 내려서 한 부대를 보냈는데 그 부대에서도 그냥 뭐 많이 대응도 못했대요. 처음에는 그 무장공비인 줄 알았대요. 그게 우리나라 특수부대인 줄을 몰랐대요. 무장공비인 줄 알았대요. 무장공비 얼마나 날고 깁니까? 그 김신조 사태에서도 한 사람이 막 일당백해서 사람들이 아주 공포에 질렸는데 그래서 무장공비 왔으니까 우린 다 죽었겠지. 그런데 그 하여튼 사람 중에 하여튼 뭐 용기를 내서 총을 허공에다 쐈대나 그러니까 세상에 감사하게도 그 신미도 부대원들이 버스에서 자폭을 했대요. 수류탄을 터뜨렸대요. 그래서 그를 진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흔들리고 막 도망가고 다 도망가고 그때 뭐 담당자는 뭐 어디 인천으로 도망가고 막 했는데 그를 지키려고 하는 몇 사람 그리고 거기에 그래도 허공이라도 총이라도 쏜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포위된 걸로 이제 생각하고 사실은 대응할 세력도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밀고 넘어오면 영등포 지나 한강 건너 이제 그냥 청와대로 갈 타이밍이었는데 그걸 이겨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하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명은 그런 겁니다.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이기도 해요.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혹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내가 이거 해야 할 일, 내가 자리를 지킨다 하고 할 때 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지켜야 할 사명, 이거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금지가 있어요. 금지.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먹지 말아야 하려고 하셨는데 난 먹고 싶은데 먹지 말라고 했고 나는 먹고 싶은 마음 중에서 내가 어느 마음이 이겨야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이기면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그럼 나를 이긴 거예요. 나를 이긴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또 누구는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왜 한 가지도 못하게 하냐고. 못하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왜 만들었냐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다 하게 하지. 모든 걸 하게 하지. 하지 말라는 왜 그 한 가지를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나 그게 없었으면 인간은 개념상 자유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도 좋다. 그거는 개념상 그는 악을 짓고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자유의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 의지가 박약해지는 거예요. 의지 박약, 죄 지을 수가 없는,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짓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만드셨어요. 그게 위험하지만 칼도 보세요. 칼 얼마나 위험해요. 칼을 사람에게 찌르려고 하면 칼이 막 무너져버리고 망가져버리고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칼은 사람을 찌를 수도 있어요.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찌를 수도 있어요. 잘못해서 비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칼이 된 것처럼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지를 만드셨어요. 필요한 건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세 번째, 환경이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를 아담 측면에서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에? 아담은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고 아담 보시기엔 아담 보기에는 예? 그러게 아담은 좋고 자식을 따지지 못했을 것 같은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하나님이 네가 독촉하는 게 좋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됐습니다. No thank you. 괜찮습니다. 저는 안 도와주셔도 되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독처가 독재가 되고 그 독재가 독수가 되고 그리고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돕는 배필 속에서 그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게 환경인데 때로는 도움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간섭하게 되고 때로는 통제하려고 할 때 이걸 견디지 못할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합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을 받았다라는 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에겐 사명이 있어요. 그에겐 금지가 있어요. 그에겐 환경이 있어요. 이걸 받아들일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거부해 나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만의 원리로 이렇게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그가 다 금지하지 말라는 걸 했구나. 사명감이 없구나. 뭘 하려는지 목표가 없구나. 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뭘 지킬 건지, 지켜야 되는 게 뭔지, 다스려야 되는 건지 뭐 그게 없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또 환경. 이 환경이 너무 싫습니다. 이 환경에서 빨리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환경에서 도망가려니까 이 무슨 차 피하려다가 무슨 차 만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피하려다가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어머니를 피하려다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자식을 피하려다가, 남편을 피하려다가, 또 아내를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당해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이거를 회복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걸 회복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33세 때 백만장자가 됐어요. 얼마나 사업 소환이 좋았는지 대단했어요. 43세 때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굉장하죠. 43살에 난 43살에 뭐 했나. 근데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아, 이건 따라갈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지구 최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 인생이 평탄할 것 같았죠. 그러나 그는 소유욕과 돈돈돈돈 하는 물욕과 성취욕으로 그냥 계속 하다가 55세에 몹쓸 병에 걸렸어요. 알로피셔라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 병에 걸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그리고 게다가 거기서 이제 반독점법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 미국 전체 정유회사를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모든 정유회사가 다 이 사람을, 그러기 위한 게 뭐 다 매입하고 자기 것으로 한 그런 엄청난 술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했죠. 그것 때문에 또 병도 악화됐죠. 그래서 55세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얼마 못 산다고 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리 부자면 뭐예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피부병에 또 불면증에 그리고 그 절망감에 우울함에, 그래서 밤낮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밤에, 그래도 예전에 신앙생활한 가닥이 있어서 그렇게 결단을 했대. 모든 건 필요 없구나. 모든 건 필요 없구나. 하나님만 유일하시구나.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구나.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정말 인생의 한 고비를 넘어섰어요.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아직도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비를 못 넘은 사람이, 그 허무함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돼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이제 마지막 진료를 하러 가는데, 그 병원 수납실에서 어떤 한 아이의 어머니가 병원 직원과 다투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병원비가 없었는데 병원비를 내라고.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는 병원비가 없으니 좀 봐달라고. 우리 아이가 정말 꼭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실갱이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가 비서를 시켜 그 돈을 다 대주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소녀가 치료를 받았는데, 또 저희가 이렇게 돈을 다 대서 관심이 있어서 꾸준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치료를 받고. 그게 너무 기쁨이 됐어요. 근데 기쁨이 되니까 자기도 마음에 막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건가 보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나 보다 하고서 그때부터 그가 기부의 자선에 완전 180도 달라진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30년을 더 살았어요. 훨씬 더 많은 병도 다 나아버렸어요. 열심히 그냥 기부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나이 들어 몇 살에? 98세. 43년을 더 살았네. 98세 때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걸 회복해야 돼. 사명도 사라지고 뭘 해야 되는지 소명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환경을 거부해요. 그 환경을 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할 때 그때 다시 완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의 뭐 병이 있다면 우리의 우울함이 있다면 우리의 괴로움이 있다면 그럼 우리도 다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한데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도 언젠가 한 번은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늘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 게 너무 슬펐어요. 여기만 오면 슬픈 거예요. 집에서는 기쁜데 여기만 오면 슬픈 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성도도 별로 없고 전도사 때 잘 나갔는데 큰 교회 전도사로 난 왜 이러고 있을까?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여기서 한순간 어느 순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를 깨닫는 순간 야 이게 천국이구나. 여기가 외롭고 아주 침침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있네 하고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딱 눈을 들어보니까 이제 환상인지 상상인지 위로 쫙 이게 뭔가 쫙 솟아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떤 길로 이렇게 뻥 이렇게 문이 열리는 듯한 그런 경험하고 나서는 이게 아주 즐거운 일이 됐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또 그것도 희락이 좀 바뀐 거기 때문에 그걸 아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아주 괴로운 일이 아니게 늘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일로 이것이 저 자신에게도 제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상시에는 어떻고 사람들 보기엔 어떻고 그런 것 같아도 여러분이 여러분 형상을 회복하면 예? 타이어 자체에 바람이 빵빵하면 외부 공격을 다 물리칠 수가 있어요. 뭐 흙발길, 뭐 흙길, 돌길, 자갈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튼튼하니까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걸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형상을 회복하셔야겠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이 타이어가 다 빠졌네요. 네? 그 사명도 없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지키고 환경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 타이어에 바람을 넣으셔야 되겠네요. 한마디 해준다면 그런 의미로 그럼 그가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원리 중에 한 원리, 성경상의 원리 중에 하나 원리, 사람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과 함께 봤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또 돕는 또 하나의 상담자로 또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금 돌아보아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나타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지와도 아무 상관이 없사오니 내가 나 자신을 볼품없는 자로 내가 나 자신을 빈약한 자로 무능력한 자로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실 때 내 자체의 그 의미가 달라지고 또 위치가 달라지고 그리고 존재가 달라지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더 그 형상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복내려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